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와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러시아는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 주장이 완벽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한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위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자원병 파견을 북한에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3국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러시아군 병력과 전투기 등이 자국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러시아 극동지역에 최신의 전투기 제조공장 등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무르에 도착해 미하일 데켈요프 하바롭스크 주지사 등과 함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과 수호이 35 그리고 신형 민항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수호이 35의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가미카와 요코 신임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등을 다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가미카와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주요 7개국과 유엔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퇴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과도 통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하야시 전 외무상이 G7과 유엔 그리고 최근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주도적 목소리가 되어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외무상과 방위상을 포함한 각료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정상이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뒤 백악관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CNN 방송은 회담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 MBC 방송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근 만남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 동부 지역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데르나시의 사망자 수가 최소 11,300명에 달한다고 이슬람권 적십자사 적신월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마리 엘드레세 리비아 적신월사 사무총장은 이날 AP통신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망자 외에도 약 11,1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헤르 엘소니 유엔 주재 리비아 대사는 최종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테리 탈라스 유엔 세계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상예보가 정상 작동했더라면 비상당국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드사,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소속의 약 15만 명 노동자들이 앞으로 4년간 임금 인상 최소 40%, 주 4일제 근무, 기존의 연금 복원 보장 등을 요구했는데 사측의 입장과 맞지 않아서 미국의 빅3 자동차 기업이 예고했던 대로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자,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던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자동차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의 고액 연봉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자동차 노조가 요구한 임금 40% 인상 주장과 지난 4년 사이에 평균 40%가 올라간 자동차 기업 CEO들의 보수를 비교하면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는 이미 2-300배가 차이가 나고 또 계속 오르고 있는 최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쌓여온 불만 그리고 그들의 임금도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캐네딜락과 쉐보레 등을 만드는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CEO, 지난해 보수가 2,900만 달러입니다. 약 8만 달러 연봉의 중간급 근로자의 362배입니다. 링컨과 머스탱 등을 만드는 포드사, 짐 팔리 CEO는 중간급 근로자 급여의 280배에 가까운 2,100만 달러고요. 푸조, 크라이슬러, 고급차 마세라티 등을 만드는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베레스 CEO, 보수가 약 2,500만 달러로 근로자의 365배였습니다. NPR은 자동차 기업 경영진의 보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기업의 주식 상장과 연계돼 폭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20년간 20% 이상 줄었다는 노동부의 통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Mr. President, Secretary General, my fellow leaders.
18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8차 유엔 총회 열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유엔의 출범 배경과 도전 과제, 평가 등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17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7일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많게는 80mm까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는 한국기상청 예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최저기온이 10도에서 21도 사이고요. 낮에는 20도에서 28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0도, 신의주와 함께 20도고요. 개성은 21도입니다. 낮에 평양과 개성은 26도, 27도, 신의주는 28도, 중강 28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8도, 원산 19도, 청진 17도고요. 낮에는 함흥이 25도, 청진, 해산도 25도, 원산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날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합니다.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노스로 그루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이 수습되면서 최대 2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베잘레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방산업체들 제재한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15일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로 그루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기업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록히드 마틴, 노스로 그루먼,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네, 맞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록히드 마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미국 중서부에 있는 미주리주 공장과 날짜까지 거론하면서 8월 24일에 미주리주 공장이 주 계약자로 타이완에 직접 무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스로 그루먼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네, 마오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의 무장화와 군사적 접촉 중단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단호하고 강력한 보복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 6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진아 레이몬드 상무장관까지 바이든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중국 방문에 이어지면서 두 나라 간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다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두 나라가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네. 자,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중국 화웨이사가 출시한 새 스마트폰 둘러싼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사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화웨이가 지난달 3년 만에 출시한 이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가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칩을 탑재한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은 14일 공개 서한을 내고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사의 아이폰 이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신문과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이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를 지시했고
네.
네, 정부기관과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으로 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네. 실제로 금지령이 내려졌으면 뭐 애플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았겠죠?
네, 애플사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해당 보도가 처음 나왔던 6일에 애플 주가가 3.5%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네,
중국은 애플의 세계 판매 3위의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이폰 금지설과 관련해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밀어주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이번에는 첨단 기술 경쟁으로 전개되는 것 같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부터 악화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갈등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네. 네, 이후에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건전한 경쟁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대화 국면에 나서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양국 간의 갈등의 폭이 너무 커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 제재한 것도 뭐 갈등의 깊이 더할 수 있는 기폭제 되겠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이들 기업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가 이유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양국이 대화 국면에서 다시 긴장 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네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최근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대신에 이 돈으로 타이완과 레바논을 지원하기로 해서 주목됩니다.
네,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조처군요.
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의회에 올해 이집트에 책정된 8,500만 달러의 군사 원조금을 돌려서 타이완에 5,500만 달러 그리고 레바논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미국은 1978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이집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집트 내 인권 상황을 이유로 올해는 지원을 보류하고 그 대신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큰 홍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망 피해자 수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15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11,300명, 실종자는 10만 100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동부 데르나시만 집계한 거고요.
네.
네, 다른 지역들에서도 약 170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현장 수습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이 사망자 수 집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네요.
네, 데르나시의 압둘메남 알가이티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종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 피해 전에 데르나시 인구가 1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주민 6명 가운데 1명꼴로 목숨을 네. 잃은 게 됩니다.
이렇게 홍수로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충격적인데 이게 댐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네, 지난 10일에 지중해에서 발원한 열대성 폭풍 대니얼이 폭풍우를 동반하고 지중해 연안 도시인 이 데르나시를 강타해서 댐 두 개가 붕괴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의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마을이 순식간에 주민들과 함께 지중해로 쓸려갔다고 애통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황토빛 물이 빠지면서 참혹한 현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대부분 유실됐고요. 진흙더미와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시신들을 수습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네,
리비아 당국은 민간인들이 시로 진입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시신을 담을 가방조차 부족해서 거리 곳곳에 수습된 시신들이 방치된 상황인데요.
네,
알가이티 데르나시 시장은 건물 잔해 밑과 물 속에도 시신이 너무 많아서 전염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다 데르나시 인근의 다른 두 댐도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기관 시설들이 많이 낡은 모양이네요.
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붕괴된 후에 지금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동쪽은 리비아 국민군이 그리고 서쪽은 리비아 통합정부가 들어서서 10년 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오랜 무정부 상태로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이 노후한 채 관리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특히 리비아 국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의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네, 이번에 홍수 피해가 난 곳이 바로 리비아 동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동서 분열은 지금 구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느 쪽도 정부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수습과 복구 노력을 위해서는 양측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영국 대표부 타우히드 파샤 대표는 14일 서쪽 통합정부가 전체 리비아를 대표해서 원조를 요청하고 있고 지금 동부 정부와 연락하면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도 서둘러 구호 작업 돕고 있다고 하죠.
네, 현재 유엔 지원팀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비상기금 200만 달러를 집행하기로 했고요. 유럽연합도 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독일, 영국, 튀니지, 알제리 등 개별 국가들도 수색과 의료 등 전문 구조팀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관할할 책임자를 임명했다고요?
네, 베잘레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돌보고 이 일대를 관할할 감독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네, AP통신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사법개혁 논란으로 극도의 혼란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조용하게 이뤄진 조처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모트리치 장관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강경한 극우 정치인이라고요.
네, 극우 유대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반대하면서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선조들이야말로 진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고 말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전에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스모트리치 장관이 처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지난해 이 스모트리치 장관의 종교적 시온주의 당 등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착촌 확장과 개발을 약속했고요. 국방부 산하에 유대인 정착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이 스모트리치 장관을 내정했었습니다.
네. 자, 스모트리치 장관은 그동안 이 정착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런 구상을 자주 공개해왔다고요?
네. 스모트리치 장관은 정착민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이 도로 건설과 인근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들과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도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는 2024년 예산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을 더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9억 6천만 달러를 책정했는데요.
네네.
네, 이는 교통부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5%에 불과합니다.
네.
네, 또 이번에 스모트리치 장관이 감독관으로 임명된 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영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2021년에 실각했다가 1년 반 만에 극적으로 다시 권력을 잡은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리크루당은 이 극우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면서 요르단강 서안을 장차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하겠다고 공언했고요. 정착촌 확장과 개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국제사회는요, 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 건설하는 것 불법으로 보고 있죠.
네, 이스라엘은 1967년 이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요르단강 서안 일대를 점령했는데요.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의 약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을 지향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정부의 이 정착촌 확장 정책이 이국가 해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이 3대 자동차 업체에서 동시에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산하 미확인 비행현상 전담연구팀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직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사가 앞으로 연구를 이끌 새 수장을 임명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프닝 얘기로 전해드렸는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 결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노조는 14일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에 대한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숀 페인 노조 위원장은 역상 처음으로 3대 자동차 업체에 대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라고 하죠. 이 세 개 업체에 대한 전례 없는 동시 파업인데, 자, 이게 전면적으로 완전 생산 라인이 멈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면적으로 멈춘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일부 생산 라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노조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전략이 세계 업체와의 그 공정한 계약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에서 노조의 최대 우위와 또 최대의 유연성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어느 공장에 어떻게 파업이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3대 업체에 속한 노조원은 1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에 들어간 인원은 한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GNC 모델을 생산하는 미즈리주의 GM 공장에서 3,600명, 그리고 브론코 모델을 생산하는 미시간주의 포드 공장에서는 3,300명, 그리고 지프 모델을 생산하는 오하이오주의 스란티스 공장에서 5,800명이 이번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노조가 이렇게 특정 공장에 대해서 파업을 우선 들어가게 한 게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설명이 있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자동차 모델 모두가 다 이 수익성이 높은 모델인데요. 노조가 이를 노리고 전략적인 파업에 들어섰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패트릭 앤더스 이코노믹 그룹 최고 경영자는 노조가 파업 돌입을 신중하게 선택했다면서 이 전략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자동차 딜러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초기에 이 파업 수당을 받는 노조 조합원의 수는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 어떤 겁니까?
네, 노조는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20%를 먼저 인상을 하고 이후에 4년 동안 5%씩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주 4일 근무와 그리고 과거에 실시했었던 연금을 복구할 것, 여기에 또 생활비 조정과 그 퇴직자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가 대담한 요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사측은 이런 노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노조 측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포드사는요, 오는 2027년까지 임금 9% 인상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노조와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 세계 자동차 업체는 이를 20%까지로 인상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다른 혜택은 거부했습니다.
네. 자,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의 지출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드는요, 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현재의 임금 비용이 두 배로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노조가 없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그 경쟁에서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포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GM 측은요, 임금 인상과 혜택에 관한 노조 측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은 천억 달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페인 위원장은요,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 매출 증대에 따라서 주식 배당과 임원들의 임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파업이 일단 길어지면 경제적 손실도 그만큼 커질 텐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제조업은요, 이 부품 공급을 포함해서 미국 제조업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총 생산 GDP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총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각 업체가 입게 될 손실은 한 주에 4억에서 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이 총 파업이 이뤄지게 되면은 10일 동안 발생하게 될 손실이 56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 기소 소식입니다.
네, 바이든 씨의 그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온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가 14일 바이든 씨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미국에서요,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헌터 바이든 씨에게 적용된 그 구체적인 혐의 어떤 겁니까?
네, 무기 구입과 관련한 위증과 그리고 총기 불법 취득 등 모두 3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건 지난 2018년의 일인데요. 당시 바이든 씨는 마약 중독 이력 때문에 총기를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씨는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결국 총기를 소지했다는 것이 특검이 밝힌 내용입니다. 미 CNN 방송은요, 이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면 최대 25년의 징역이나 아니면 7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는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씨에 대한 이 특검의 현재 수사는 두 갈래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기소가 된 그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외에도요, 이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인데요. 검찰은 앞서서 이 바이든 씨와 이 두 혐의에 대해서 형량을 합의했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은 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겠다라는 것이 이 합의의 핵심이었는데요. 양측의 합의 후에 검찰은 지난 6월에 바이든 씨를 탈세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웰밍턴 법원의 그 메리엘레 노레이카 판사가 지난 7월에 두 혐의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바이든 씨의 그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이에 바이든 씨 측에서는 이번이 형량 합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형량 합의가 파기되면서 법원은 당시에 나왔던 그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말고 탈세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서 기각이 됐었는데 그 와이어스 특검은 아직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와이어스 특검은요, 지난달 이 캘리포니아주나 아니면 워싱턴 DC에서 이 탈세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헌터 바이든 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소 소식이 알려진 14일 자신이 만든 사회 연결망인 그 트루스 소설을 통해서 기소된 바이든 씨 외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는 부정한 조 바이든이 연루되지 않고 유일하게 헌터 바이든이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1개가 더 남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바이든 씨에 대한 이번 기소에 대해서 이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은 유일한 범죄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 씨의 그 해외 사업 등 바이든 일가 사업에 연루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그 시절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여기를 통해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번 기소는 매우 작은 시작이라면서 만약 와이어스 특검이 이 사기 계획과 그리고 영향력 행사 등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과 거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측의 이런 주장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맞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2일 이 하원 감독위원회 등에 공식적인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씨에 대한 기소는요, 바로 이 탄핵 조사 공식 개시 발표 이틀 뒤에 이뤄진 겁니다.
네.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가족의 사법 리스크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재판과 그리고 하원에서 탄핵 조사가 진행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은 결국 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공화당이 최근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것도 바로 이를 노린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조사 후에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공화당 역시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투표를 진행하면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언론에 노출시키고요. 이로써 네 번이나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 보고서를 발표했죠?
네, 나사는 14일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우주비행사와 식물해양학자 그리고 천체물리학자 등 총 16명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독립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약 1년 동안의 연구를 걸쳐서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자, UAP라고 하면은 아직 대중들은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친숙한 단어가 따로 있죠.
맞습니다. 대중에게는 UFO, 그러니까 이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합니다. 우리가 UFO라고 하면요, 이 외계인이 타는 그 납작한 접시 모양의 비행체를 보통 떠올릴 텐데요.
네.
나사는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기로 확인되지 않거나 혹은 알려진 자연현상으로 식별되지 않는 하늘에서의 사건을 뜻하는 UAP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과연 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아직 모른다 하는 것이 보고서 설명입니다.
네.
보고서는 이 33페이지 분량인데요. 전담팀은 이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질의 관측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그 기밀 파일에 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고요. 공개 자료를 분석해서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지난 5월 전담팀은 공개 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빌 넬슨 나사 국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앞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양질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앞으로 연구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보고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활발한 자료 획득 수단과 함께 개량된 분석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보고 방식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가 운영하는 인공위성을 보면 이건 개별적인 미확인 비행체 등 이 작은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감시 장비로 UAP와 일치하는 현상이 탐지됐을 때 나사는 지구 각 지역이나 대양 아니면 대기 조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담 연구팀은 또 인공지능과 그 기계학습 등의 기술이 UAP 확인을 위해서 필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담팀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 경계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UAP를 둘러싼 오명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UAP 연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측과 그리고 관측된 내용의 보고인데요. 사람들이 UAP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꺼리게 되면은 활발한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나사가 UAP 연구에 대한 그 최선의 접근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투명한 보고와 그리고 활발한 분석 그리고 대중의 참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16명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되는 독립 전담팀 앞으로 이 UAP 관련 연구를 이끌 새로운 수장도 지명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넬슨 국장은 전담팀이 UAP 연구를 위해서 나사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서 연구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UAP 연구를 이끌 새로운 책임자는 중앙집권화된 통신과 자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다루어서 향후 UAP 평가를 위한 견고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언론의 공직자 비판과 명예훼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 정부를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언론에 소송을 거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소송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 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답을 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964년에 나온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이었습니다.
History was made when President Lyndon Johnson signed the 1965 Voting Rights.
1960년 미국 뉴욕 타임스 신문은 흑백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우던 민권 운동가들이 광고비를 댄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광고는 민권 운동가들이 주도한 시위에 대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 경찰의 강경한 대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광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러자 당시 몽고메리시 경찰국장이었던 엘비 설리번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광고가 본인 명석에 타격을 줬고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엘라베마주 법원은 설리번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런 주법원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당시 다수 의견에서 윌리엄 브랜넌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은 제한되지 않고 강건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유쾌하지 못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이런 원칙에 대한 심오한 국가적 책무의 배경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미국에서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본 원칙은 누구나 자신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64년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스 신문을 겨냥한 명예훼손 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다수 의견은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보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초했다던가 아니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언론이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언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명예훼손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국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이나 인도, 호주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진행된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언론의 공직자 비판과 명예훼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19일부터는 유엔 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급 일반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해를 넘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 또 점점 심각성을 드러내는 기후변화 등 산적한 국제 현안을 놓고 각국 대표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의 출범 배경과 도전 과제, 평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유엔의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즉 유엔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고 미국, 영국, 중국, 구소련 등 50개국이 유엔 헌장을 작성하면서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20개국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유엔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유엔이 창설될 당시만 해도 회원국들은 과연 전 세계 나라들이 연합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서서 회원국들을 설득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아래 서로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분쟁 해결, 인권과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미국 동부 대도시인 뉴욕에 본부를 두고 193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유엔의 조직.
유엔은 여러 조직과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엔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유엔총회는 중추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인 책임을 갖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에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이 밖에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 아래 산하기관인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또 독립기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엔난민기구나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기획 등은 유엔총회 산하기구로 이런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숫자는 수십 개에 이릅니다.
유엔의 중추 역할을 하는 총회.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는 유엔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유엔 설립의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임무인데요. 군축과 군비 규제를 포함해서 평화 유지에 관한 원칙을 심의하고 권고합니다. 또 총회는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유엔총회 결의들.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중에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꼽힙니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탈북자 강제 송환과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엔의 핵심 기관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 나라씩 선출됩니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신탁 통치와 군비 통제안 수립 등에 집중된 권한을 갖습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서 9개의 나라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크게 결의, 의장성명, 언론성명으로 나뉩니다. 먼저 결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조치인데요. 5개의 상임이사국에 반대가 없고 9개 이사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됩니다. 의장성명은 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형태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에 반대가 없을 경우 전체 이사국들이 과반수 동의해도 채택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언론 성명은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처로 언론을 대상으로 성명서 형태가 아니라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유엔의 과제.
유엔은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지정된 나라들로서 70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엔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1960년 이란 제2의 도시이자 시아파 최고 성지 하나인 마슈하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성직자였지만 그가 5살 때 사망했고요. 라이시 대통령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15살 때 이란의 주요 성지인 콤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성직자인 루홀라 호메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시위가 발발했는데요. 라이시 대통령은 당시 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가담해서 시아파 지도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후 그는 훗날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로부터 훈련을 받는 한편 사법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불과 25살 때 테헤란 검찰청 차장 검사직에 오른 그는 검사장, 검찰총장 등을 거쳐서 2019년에 이란 사법부 수장이 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특히 1988년에 설치된 특별법정 소속 판사 4명 중 1명이었는데요. 이 특별법정은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 후에 사형을 집행해서 이른바 죽음의 위원회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비밀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적어도 5천 명 이상 처형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 집단 매장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2009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유혈 진압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에 다른 이란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라이시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독실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늘 검은 옷과 검은 터번을 두르고 다니는 그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이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측근으로 일각에서는 하메네이 사후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초강경 보수 성향인 라이시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향후 이란 정국과 국제정세에 어떤 판도가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시류에 편승하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the latest news? Everyone is buying retirement homes in Florida. David bought one too.
I'm surprised. He's not the kind of person to jump on the bandwagon.
I know, right? I thought the same thing. But apparently, he couldn't resist the idea of sunny Florida weather and all the amenities those retirement communities offer.
I guess sometimes even people who aren't usually into trends can't resist a good opportunity. I hope he enjoys his retirement there, and maybe he'll convince us all to jump on the bandwagon someday.
데이빗이 시류에 편승해서 플로리다에 집을 샀습니다.
David jumped on the bandwagon. He bought a house in Florida. Jump on the bandwagon. Bandwagon.
Bandwagon은 서커스나 퍼레이드의 선두에서는 악대차, 밴드 악단입니다.
Jump on.
Jump on은 올라타다라는 뜻이고
Jump on the bandwagon.
악대차에 올라탄다는 말은 시류에 편승하다, 유행을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Bandwagon effect.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경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대중적으로 이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인식하면 그 선택이 옳다고 믿는 경향.
Bandwagon effect.
편승효과,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Jump on the bandwagon.
악대차에 올라탄다는 말은 시류에 편승하다, 유행을 따라가다 이런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you hear the latest news? Everyone is buying retirement homes in Florida. David bought one too.
I'm surprised. He's not the kind of person to jump on the bandwagon.
I know, right? I thought the same thing. But apparently, he couldn't resist the idea of sunny Florida weather and all the amenities those retirement communities offer.
I guess sometimes even people who aren't usually into trends can't resist a good opportunity. I hope he enjoys his retirement there, and maybe he'll convince us all to jump on the bandwagon someda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Everyone's buying retirement homes in Florida. David bought one too.
모든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퇴직 후 살 집을 사고 있어요. 데이빗도 샀습니다.
I'm surprised.
놀랍네요.
He's not the kind of person to jump on the bandwagon.
그는
bandwagon.
밴드웨건에 올라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I thought the same thing.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But apparently he couldn't resist the idea of sunny Florida weather and all the amenities those retirement communities offer. But apparently
그러나 들은 바로는
apparently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as far as I know probably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랬나 봐요. 뭐뭐 한다나 봐요. 들은 바로는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apparently라고
합니다.
Apparently he couldn't resist the idea of sunny Florida weather and all the amenities those retirement communities offer.
들은 바로는 그는 햇빛이 비치는 플로리다의 날씨와 은퇴자 주택 지구에서 주는 편의 시설들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요.
I guess sometimes even people who aren't usually into trends can't resist a good opportunity.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때때로 좋은 기회는 거부할 수 없나 봅니다.
Trend.
유행과 대세를 따른다.
Following trends. Jump on the bandwagon. Follow the trend.
자, 모두 비슷한 표현입니다.
Maybe he'll convince us all to jump on the bandwagon someday.
어쩌면 그는 우리도 시류에 합류할 것을 설득할지도 모르죠.
Jump on the bandwagon. Follow the trend.
유행을 따르다, 시류에 편승하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latest news? Everyone is buying retirement homes in Florida. David bought one too.
I'm surprised. He's not the kind of person to jump on the bandwagon.
I know, right? I thought the same thing. But apparently, he couldn't resist the idea of sunny Florida weather and all the amenities those retirement communities offer.
I guess sometimes even people who aren't usually into trends can't resist a good opportunity. I hope he enjoys his retirement there. And maybe he'll convince us all to jump on the bandwagon someday.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Jump on the bandwagon, bandwagon.
Bandwagon에 올라탄다는 말이 유행을 따른다, 시류에 편승한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퍼프데디, 페이스 에반스 함께 부른 I'll be missing you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